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요한복음 쉬운 여섯 번째 시간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시점이 언젠가 우리가 이걸 잠깐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AD 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아마 한 96년 그 정도쯤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AD 60년에서 65년 정도 사이에 이제 다 기록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25년, 30년 후에 기록된 복음이 이제 요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졌을 때 그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기록한 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기억해서, 이제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서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께서 이제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지상 명령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마가복음도 조금 비슷하게 돼 있고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또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사건을 하나를 더 기록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너희가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하신 것으로 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승천 장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사건을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나이 들어서 기억해내서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는 줄 아마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두 번 이제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욕을 다 잃고 자기들의 이전 직업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에 주축이 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 이러니까 그렇게 먼저 말을 꺼냈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이 갈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도 같이 간 것입니다. 21장 2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함께 갔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같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침이 될 때 이제 해안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 그물을 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변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해변에서 물고기와 빵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야말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어색하고 분위기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말이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먹는 동안에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이렇게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후에 먼저 말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에 걸쳐서 어떤 당부의 말씀, 어떤 위임의 말씀을 이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으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거 개혁성경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할 때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요나라는 말은 개혁성경에서도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었죠. 요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첫 번째 대답,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위임의 명령,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 똑같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것들보다라는 말만 빠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야말로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아까는 이제 어린 양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추가됐어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위임의 명령은 두 번째와 똑같았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제가 이 비슷한 제목으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심경,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심경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못 들으신 분은 한번 좀 참조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죠? 주님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하신 질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 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물으심으로써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아가페 필레오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 세 번을 물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처음에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는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뭐 우정,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포기하시고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이제 예 맞습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제, 사랑을 번역할 때, charity라는 그 단어가 있고, lov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 헬라어의 아가페를, charity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전체가 다 그냥 love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서도 다 똑같이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뭐 진한 글씨체로 넣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제 주로 그 원문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더 권위가 있다, 그걸 봐야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드는 예가 이제 이 아가페냐 필레오냐 얘긴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아가페 필레오 나오는 장면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로쳐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가페가 들어가야 될까요? 필레오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임의로 그거를 써놓게 하면은 그게 다 맞지가 않습니다. 필레오가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아가페가 들어가고, 여긴 분명히 아가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필레오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가페 필레오 이런 얘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왜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구령 모임에 가서 버스 정거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신데 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멀까? 왜 하나님이 전혀 인정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이 형상으로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그냥 직감과 양심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 시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생명체 안에 있는 DNA에 그 유전자 내에 있는 그 DNA 이 나선 그 안에 있는 그 정보들, 그 정보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고도로 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으면 정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세포 하나하나, 인간의 이 세포 하나하나 안에 또 짐승과 식물과 이런 모든 것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DNA 유전 정보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브리테니코 백과사전보다 더 많은 분량의 그 정보가 세포 하나에 그렇게 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씨가 발아를 하고 어느 온도가 되면은 이 땅을 헤집고 나오고 어느 각도로 꽃잎이 이렇게 피고 이런 것들이 그 유전 정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가능합니까? 그걸 우연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바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 즉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시고 인간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인간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까 이렇게 구상하실 때 어떤 관계로 구상을 하셨냐면 서로가 하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그 하나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인간도 인간과 하나님이 그런 하나가 되자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구상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깨졌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회복된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어떤 구상이에요. 서로 독립된 그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그 인간,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으로 그 아담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비중을 드시는 것일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이 하나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된 관계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샴 쌍둥이를 아시잖아요. 몸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뭐 되는 뭐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뭘 해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개체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예,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부부간에 사랑이 없다. 예,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됨 안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너무 비참한 것이고 예, 그 자체로서 지옥인 것입니다. 아담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한 것입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짐승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을. 그러면 아담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아담이 행복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성취감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담이 진정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 매일 서늘한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님을 마주대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순간 그게 깨진 거예요. 서늘한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이브는 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불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는 것, 여기에 아담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는 다른 거 뭐 이름을 좀 짐승의 이름을 좀 덜 지어준다든지 정복을 좀 덜 했다든지 하는 거 그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은 그 어떤 것을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숨으로 아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순간 죄 가운데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분리되시잖아요. 그럼 분리된 상태에서 아담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아닙니다. 둘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원래가 인간의 창조의 그 어떤 질서 자체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그 뭘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도 그러면은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해지셨는데 누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가? 아담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저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행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될 때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잖아요. 자, 집을 떠나면서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즐기면서 아버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면서 문 앞에서 멀리까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탕자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성경에 보니까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됐을 때 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깨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아버지 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간이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가 됐건, 뭐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됐건, 인간 입장에서 막무가내로 신을 쫓아가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둘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로 인해서 더 슬퍼하고 더 불행해하시는 분은 아버지 쪽이신 것이고, 그래서 회복의 노력을 더 먼저 하시고 더 많이 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낙원,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촉구하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먼저 이 제스처를 더 먼저 취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이제 그러한 이 회복의 어떤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이제 주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의 핵심은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건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뭐 이 물론 조항조항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그 율법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들아,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아버지를 좀 사랑하렴. 끊임없이 촉구하셨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는 죄 졌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장면 있습니까? 누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게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록되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자면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렇게 I will love thee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약성경 이렇게 전체 보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주의 율법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의 훈계를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그 이제 우회적인 표현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에 비해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심지어 구약의 그 대언자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기는 했지만 그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고백 가운데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장면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여기 예수님이 물으시지만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햇빛과 담비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대답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책이나 추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네가 지금 뭐 잘못했는지 너 잘 알고 있지? 예?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다 굴기 전에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미리 얘기했지. 너 참 꼴 참 좋다. 너 지금 이게 뭐냐 너? 네가 이래도 너 지금 내 제일 가는 제자 맞아? 너 모든 사람 실족해도 너만은 실족 안 하겠다고 너 호언장담했지. 너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냐? 너 겟세마네에서 칼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귀 쳤지? 너 그 패기는 다, 그 열정은 다 어디 갔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고개 푹 숙인 채, 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제가 비록 요모냥 요꼴로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21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위에 이제 사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앞서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은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도 그 인간을 얼마든지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인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에 관한 구절이 있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이 물론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가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야, 네가, 베드로 너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야. 베드로야,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너의 그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지 않은 그러한 섬김은 냉랭한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섬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박화 회한과 근처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 열심이 그렇게 많았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위선자로 그렇게 취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 이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을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소리나는 징이고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신 후에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힘주시는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듯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기를 부렸던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이제 거품이 다 꺼진 채 푹 가라앉아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이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에 허탕을 하고 이제 피곤해서 지치고 이제 허기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갓 구운 생선과 빵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떼신 말씀은 업무적인 것,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관계. 네가 어째서 이 일을 이렇게 다 망쳐놨느냐?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으로 올바르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이죠. 다시 사도로서의 일을 제가 다시 그러면은 심기일전에 잘 좀 해보겠습니다. 일에 초점이 있죠. 자 그럼 언제서부터 제가 이 사도직을 다시 복귀해서 어떤 일부터 수행하면 될까요?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제자들도 다시 금방 모아서 주님을 위한 결사대를 재조직해 보겠습니다.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일 얘기를 하지 않고 관계에 대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제가 지금 요모냥 욕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을 여기 베드로가 참으로 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면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그 마지막 기억이 언제십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조차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저도 너무 어릴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구원받아서 그때 제가 구원받으면서 주님 저 사랑 제가 주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정도의 말은 하지만 사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나 오래돼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죄를 또 졌네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게 잘 안 풀려요.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은 자주 하는데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에는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동일한 심정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지겹고 짜증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너무 안 해, 그런 얘기를. 그렇죠? 나는 정말 애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정말 아깝지 않은데 뭐든지 줄 수 있는데 묵묵히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로부터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주 듣고 싶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잘 자주 못 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이게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어떤 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뭔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목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나중의 일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경배의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찬송 부를 때에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교제하는 순간에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찬송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찬송하십니까? 심지어 가사에 주님 사랑해요라는 가사가 나오는 순간에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심정으로 진실된 심정으로 그렇게 그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배워보십시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께 입으로 표현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고 이제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대한 우리 영의 아버지께 대한 이 사랑의 고백 이것에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